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에요. 다 같이 뭐라고요? 예. 저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물어봤잖아요. 저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야지 나만 그렇다고 아멘 해주면 여러분은 뭐예요? 다 같이. 저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전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옛날엔. 근데 지금은 환경이 어떠든 상관없이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알게 돼요.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보면서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비결을 배우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7절 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빌립보서 4장 4절 7절 이 앞절에 1절 3절까지 보게 되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본문 여기 4절서부터 6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 개인의 신앙 자세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아무 일에나 염려하지 말고 아무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비가 와도 기뻐하고 눈이 와도 기뻐하고 홍수가 나도 기뻐하고 지진이 나도 기뻐하고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근데 성경은 그랬어요. 아무 일에나 그랬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라.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빌립보서에 일관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보면은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 외부로부터 얼마나 순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박해를 당했죠. 그는 핍박을 당했죠. 그는 환란을 겪었죠. 결국에는 로마의 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의 처지를 보고 너무 근심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을 자기들이 아꼈는데 가는 곳마다 박해를 겪지 않으면 핍박을 당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옥에 끌려가가지고 옥중 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절망적인 모습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우울이 아주 말하자면 근심하다가 우울증에 걸려버려서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서 보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또 너에게 말하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런데 너희들이 환경을 봐서 기뻐하지 않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면 기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제가 안경을 딱 지금은 눈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왜 좋아진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벗어도 운전을 합니다마는 그전에는 안경을 딱 벗으면요 그냥 물체만 보이지 눈도 코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화관에 가서 안경을 딱 벗으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남은 재미있어서 깔깔대고 웃고 좋아해도 나는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근데 안경을 딱 끼게 되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밖에 나가면 기쁨을 볼 수가 없는데 주 안에 들어오면 기쁨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지금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 옥중에 가서 절망에 빠져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 자신이 기뻐하라고 한 것은 빌립보에서 그가 당한 고난과 로마 감옥 생활의 절망을 이긴 그 상태를 이긴 믿음의 승리에 대한 고백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밖에 나와서 귀화집을 짓고 고래 같은 집에서 호령하며 살면서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는 지금 예수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다가 박해를 받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옥중에 들어가서 옥생활을 하면서 그는 그 옥생활에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런 부조리한 생활을 힘들어 생각하다가 할렐루야! 그는 기뻐서 왜?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이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가 맞죠? 예, 기뻐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모든 사람을 건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 관용은 인내라는 뜻, 양보, 아니면 온화한 거, 친절한 거, 유순한 거, 그 다음에 온당한 거, 동정심이 있는 거, 자비, 뭐 온유, 아량, 뭐 관대함 이런 걸 함축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예, 관용이라고 그럽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전을 찾아봐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걸 관용이라고 해요. 바로 이 관용이란 박해에 대한 온유성입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사람이 자꾸 누르면 뭐 지렁이 뒤꿈틀린다고 반발심이 나잖아요. 아무리 밟아도 반발심이 안 나요. 중상자에 대한 용서의 마음, 나를 중상모략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마음이 있어.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왜 저런 짓을 할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자주 걸었어요. 왜 귀찮게 전화를 자꾸 걸어주니?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전화를 자꾸 걸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을까 나쁠까? 근데 전화를 자꾸 걸어주는 게 좋겠더라고. 본인은 싫다고 그래도. 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본인이 바른 길을 가면은 전화 걸어 줄 필요가 없지만 바른 길을 못 가면 전화 걸어서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자꾸 전화 걸면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의 미움을 받으니까 나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러면 될 대로 되라. 너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럼 내버려 두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럼 생각해 본 거예요. 에이, 네 맘대로 해봐. 혼 좀 놔봐. 네 맘대로 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야. 욕을 먹어도 싫어해도 내가 해야지. 그래서 전화를 걸을까? 뭐 아닌가 다를까? 왜 또 전화 걸었어? 그러죠. 이 사람아, 내가 당신에게 전화 걸 때가 좋은 줄 알아.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끊을 때는 내가 당신의 관심은 이제 없어진 거야. 아직도 내 관심은 당신에서 없을 수가 없어. 이렇듯이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나를 평하고 비평하는데도 용서해 줄 줄 알고 계속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관대함 등을 함축한 말이니까 사모 처리도 공정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를 억울하게 핍박을 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성격의 친절성. 아까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전화 몇 군데 받았어요. 거기 아가페 교회죠. 그래서 일부러 예. 아우. 그요. 내 아무개 엄마인데요. 거기 유치원 있지요? 그렇죠. 제가요 지금 떠났는데 비가 와서 좀 늦어질 테니까 거기 원장 선생님한테다가 좀 늦어진다고 알려주세요. 예.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저 바빠요. 나 좀 예배 내려가야 되나? 기도에 저 이제 예배 인도해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나? 여기 담임 목사, 나 유치원 원장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비는 쏟아지고 애는 핏값해야 되는데 빨리 올 수는 없고 트래픽은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어요. 근데 전화를 받은 게 저니까 친절해야죠. 예? 나 시간 없는데 귀찮다고 왜 유치원에 전화 걸지 왜 내 방에 전화가 걸렸는데 어떻게 전화 건 게 내 방에 전화 걸었어요. 제 방 전화는 마지막에 6번이거든요. 유치원은 6번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성경 말씀에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관용하면 가져야 되지,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개인의 결점을 판단하는 게 있어서도 인자는 사람의 태도로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가 결핍됐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는 걸 믿는다면 내가 왜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무의식적인 모욕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래 날 도와줄 힘이 없다는 말이지. 하나님께서는요 큰 것도 다 기억하지만 적은 것까지 다 세심하게 머리칼까지 세심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가 농사를 진 적도 없고 밭에 곡식이 하나도 심겨진 게 없는데도 하나님은 새들을 먹이셨다고요. 들의 꽃들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필사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솔로몬 옷보다도 아름답게 단종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여름과 나를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믿으셔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벌을 받으리라 했죠. 왜?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치 않으니까.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신다. 항상 스스로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기 2절 3절 보게 되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기에게 서로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될 것을 권면하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왜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기라는 사람이 거기에 지도층에 있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 교인들이었는데 둘이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맞질 않았어요. 그때 바울이 2절 3절 보게 되면은 권면하지, 그렇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이제 본문에서 그리고 4절 이하부터 교회 전체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믿는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보니까 첫째,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지금 안 기뻐요? 조금 전에 기뻤는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은 어떤 시간은 기뻐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던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뻐하는 거. 그게 항상이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죠? 철부지런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 다 압니다. 천하가 다 알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의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을 다 겪고 삽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신자들을 겪지 않는 어려움까지 더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거 아세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어려움을 안 겪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플러스가 더 돼서 믿자는 사람보다 더 많은 갈등,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대인관계 예수 믿는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고 그런 것이에요. 어려움은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불신자와 같이 이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종류가 많죠.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걸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가능한 게 가능케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지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지 그냥 기뻐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공인 삶은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예수 밖에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 밖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예수 밖에서 초조하게 생각하고 이리 뛰고 저리 뜹니다. 그때는 주님 품에 쏙 들어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뿅뿅거리다가 솔기가 잡아먹으면 어머니 날개속에 들어와야 살지. 어머니 날개 밖에 나가서 우왕좌왕하다가는 솔기한테 취해서 먹잇가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우린 주님 품 안에 들어가야 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성취되는 것. 저 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서도 많이 제가 경험을 하고. 오늘 여기 내려오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모스크바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뭐 몇 달 지나갔을 거예요. 처음으로 전화했어요. 교회가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저는 알지도 못하죠. 네. 그랬더니 전화를 받아요. 담임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 저기압이야? 속으로. 그랬더니 저기압이 아니고 목이 가라앉아서 그런 거예요. 몰라요. 거기도 기후가 올라가서 내려가서 감기가 걸리는지. 그래서 잘 있습니까? 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교인들은 다 잘 있고요. 교회는 안전합니까? 예, 안전합니다. 성도들은 다 평안합니까? 다 평안합니다. 그러니 교인이 늘었나 뜨었나 물어보긴 좀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하고 맨날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대요. 그래, 교회는 잘 부흥됩니까? 교회를 두 개를 개척을 더 해서 교회가 두 개가 늘어났어요. 더. 할렐루야.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서 할 말도 있고 해서 안 될 말도 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게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진보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들으면서 참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 도와줬지만 돕지 않는 지가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아, 우리 도움 없이 참 잘해나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안다고 좀 못한다. 아니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도와서 도운 거지. 우리가 하니까 또 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 목회하기 참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다 같이 시작.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삶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지 예수 밖에서 가능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항상 기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이죠. 제가 제 방에 가만 앉아있으면 전화 오는 거 저한테 방문하는 사람 다 합쳐보게 되면 제가 이 근심 걱정이 풍선같이 커져가지고 뻥 터져야 돼요. 그런데 뻥 터지지 않는 거예요. 날 보고 어떻게 편안한 애 마음이에요. 주 밖에만 나가면 사시나물 떨지 떨어야 되지만 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훈훈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여기가 잔치집이고 여기가 바로 축제고 여기가 파티지. 어디가 파티입니까? 할렐루야.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양을 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보니까 성공적인 삶은 우리 관영을 나타낼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 건면합니다. 여기에서 관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대체로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면서 내가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친절을 베푸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소수의 몇 사람만 친근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모든 사람을 하면 관용. 어떤 사람은 볼 때 야, 저 김미연 목사 참 관용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참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아, 저 김 목사는 못된 사람이다. 왜? 내가 사람을 차별 두고 대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라고 했어요. 알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는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원수까지 그 안에 포함된 걸 아셔야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권고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주님의 가르침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관용을 베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한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쉽지만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건 별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깝단 말은 재림하실 날이 가깝잖아요. 그럼 우리는 들림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죠. 그리고 선악간의 우리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럴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마음 상하게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 앞에서 그런 사람을 관용을 베풀지 못하면서 나는 관용을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네가 관용을 베풀어야 나도 관용을 베푼다고 했는데 주님이 가까운데 내가 관용을 못 베풀었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관용함을 대함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냥 이 정도로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나도 관용을 베품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똑같은. 주님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살아서 그에게 밉보이 이쁘게 보여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굉장히 미운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못되게 노렸는데 주님을 우리 관용하는 마음으로 봐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는 주님이 가깝기 때문에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시게 되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린 다 심판받습니다. 무슨 심판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따라서 성도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첫째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의로워야 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살았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성공적인 삶은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가능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염려를 왜 해요? 염려해서 키가 한 자로 자라겠어요?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염려라는 건 어떤 일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거 번연히 알면서 염려한다고 될 리가 없잖아요. 아까도 재정부실에 갔더니 걱정하는 얘기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은 무사 태평이는 식으로요. 그럼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거 아니잖아요. 왜 아멘 안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왜 염려를 해요? 해결 못한데 염려는 왜 해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안 해도 될 게 뭐냐면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다 맡겨야죠. 맡겼으면 이루어질 거 믿어야 되죠. 이루어진 거 하나님 언제 이루어질지 그분이 아셔서 하실 일이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모스크바 전환 걸은 거지만요. 그래도 뭐냐면 날 보고 그래 전화 걸어야 되지 않겠니? 누가요? 그래 또 사람 말 듣고 전화 걸었죠. 전화 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되는 거지. 안 그랬습니까? 예. 염려를 가득 찬 삶은 결코 성령의 삶을 못 삽니다.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가 온 것인데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 영혼을 짓눌러버리면 우리의 삶은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살 용기가 없어져 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것뿐만 아니야. 내전은 성령은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여러분 염려가 근심이 딱 잡으면요. 예배도 드리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말씀 전하기 싫고, 다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 여러분 움직이지 못해요. 기뻐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움직이시지. 즐거워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움직이시지. 근심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이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긴 도와주겠는데 너와 함께 하겠는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못 도와줘요. 왜? 그게 불신이니까. 맡겨야죠. 우리는 성령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침울하게 깔아앉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새롭게 얘기 안 하세요. 그렇죠? 새롭게. 자, 세 가지 해보세요. 시작. 뜨겁게 하셔서. 그렇죠. 그래야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떠진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염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왜 염려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여러분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방법은 하나야. 모든 일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뭘 해라서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서. 뭐 하면서 아뢰라고요? 그렇지.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에게 문제를 아뢰고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할 문제를 우리가 맡아서 하려니까 안 되지요. 이제는 맡길 때가 됐죠. 이제 맡기세요. 내 건강도 맡기고 내 가정의 재정 문제도 맡기고 내 가정의 모든 일들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문제를 놓고 감사함으로.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루어줄 건 믿으니까 감사하지. 믿음은 현실하죠. 미래 것을 현실을 끌어오는 게 믿음이라고 했죠. 먼저 번에 얘기했죠. 믿음이 무엇이냐? 미래 것을 현실을 끌어오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거지만 그 현실을 끌어와니까 감사를 지금 해야지. 미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를 해야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새는 저기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맨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맨날 감사만 무슨 뭘 얘기라고 감사하다 그랬지 맨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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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가 감사하니까 범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 전체가 범사인데 그러니까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각에 뛰어난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냐.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 뭐예요? 꼬집어보세요. 아파 안 아파요? 이거보다 이걸 뛰어넘는단 말이죠. 귀에서 나쁜 말 들으면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이게 지각이죠. 이걸 뛰어넘는단 말이죠. 여름에 볼 곳을 봐서 안 될 걸 보게 되면 기분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하지. 그거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이런 감정, 감동, 감각에 다 뛰어넘어가지고 우리에게 슬퍼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공포에 떨어야 되는데 그걸 능가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마음에 평강이 오면 벌써 하나님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그 다음에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염려하게 되면 네 키나 한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 네가 하지 못해서 염려가 왔는데 네가 왜 염려하냐 이거 말이지. 그래 염려도 팔자라 그러죠. 우리는 팔자가 돼서는 안 돼요.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제한하면 안 돼요. 다 맡기세요. 모두 다 맡기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할 때에 주님 여러분 문제가 뭔지 난 몰라요. 왜 두려워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자녀 양육이 될 수도 있고 가정 재정 문제도 될 수 있고 부부간의 문제 갈등도 될 수 있고 그게 사업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도 될 수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 넌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시고 맡기시고 예?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줄 믿고 마음의 평강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그는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옥 밖에 나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격려했듯이 성도들도 항상 위로와 인자를 베푸셔야 합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주변 사람까지 근심 걱정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신의 처지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자는 타인에게도 실망과 불안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도 언제나 주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주 안에서 가능성을 항상 마음에 다지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웰버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오하이오에 있는 한 교도소를 방문했는데 이야기를 나눈 중에 한 37년 동안 옥살이 하던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37년 동안 감옥에서 지금 진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가족도 다 어디로 간지 모르고 친구도 이제 다 떨어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세상에 나가 자의 몸을 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석방을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세상 밖을 나간다고 해서 내 친척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나를 반겨줄 친구가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스스로 생각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아무에게도 밀어주지 못해요. 비록 내가 감옥에서 30년을 살다 할때도 소망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망을 줍니다. 격려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러시아에서 감옥에서 예수 믿은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게 아니고 사람을 몇 사람씩 죽이고 살인한 바로 죄인으로서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마피아 됐다가 사람 죽이고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사면을 받고. 어떻게 됐냐면은 그 감옥 안에서 절망이죠. 자기들은 이제 그 시베리아 감옥에 가가지고 다시는 못 나는 사람이고 거기서 죽든지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 사형수와 같이 있는 감옥에 끌려간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소망 없는 그들에게 뭘 전했겠습니까? 소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에도 소망이 있다는 걸 분명히 전했어요. 이분들이 소망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공산권이 무너진다는 건 예측도 못했고 자기들은 그 법정에서 사형 쓰고 자기들은 무기징역 쓰려고요. 죽을 때까지 시베리아에서 노동하다가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거는 잠시 있다가 우리는 떠나는 것이고 부자나 자유한 자나 옥외 같은 자나 똑같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알게 영접한 거예요.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밖을 나와서 바로 그들이 예수 믿고 바깥에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학교 소문을 듣고 학교를 온 분들이 그런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 중에서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주회종 돼가지고 미국 이민 와서 지금 저 사크라멘트에서 리해비테이션 하는 분도 여기 가끔가다 몇 달에 한 번씩 오시죠. 그런 분도 계시고 감옥에 가서 전 소련에 있는 감옥을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그들은 절망이었지만 은 예수 믿다가 잡혀서 다시는 못 나오는 28년씩이나 감옥에 있던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절대로 그들은 실패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승리자들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저 젊은이들은 그 사람들이 이미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 바깥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복음 전하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1991년에 무너지게 됐고 그들은 석방되게 됐고 그들은 신학교 들어오게 됐고 그들은 죄종이 된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이 밖에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은 사형당해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무기징역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 내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됐다는 걸 알아가지고 내보내준 거예요. 공산주의 나라에서 붕괴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염려 죽게 맡겨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밤에 그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지 절망에 처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약한 나, 나는 약하죠. 그러나 주님이 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가난한 나는 가난하지요. 그러나 그분은 부유케 하신다고요.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 믿음에서 불러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불러야 돼요. 기도에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에게 행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아.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아.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요새는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것도 다 맡기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보다 더 넘치는 풍성함을 반드시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래야 주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게 하시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부요한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어요. 어저께 의심했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믿으라고요. 할렐루야. 예.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한간 두 땅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강하세요, 강해야 돼요. 나날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 시간에 우리 다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겠습니다.